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를 통과하며 5년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401표, 반대 284표를 받아 재적의원 720명의 과반 기준인 360표를 안정적으로 넘겼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투표 직전 연설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50년 동안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갖는 지위를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자신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EU의 안보를 강화하고 인프라와 산업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유럽 방위 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 방위 연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발표한 31쪽짜리 정책 제안 자료에는 영내 방위 산업의 EU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는 별도로 대공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58년 집행위가 EU의 행정부로 신설된 뒤에 66년 동안 연임에 성공한 집행위원장은 앞서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1월부터 10년 동안 재임한 자크 들로르, 2004년 11월부터 10년 동안 재임한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에 이어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세 번째 연임 사례가 됩니다. 65살인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독일 국방장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 여성 최초로 EU 행정부 수반에 선출돼 같은 해 12월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번 인준투표 통과로 집행위원장 연임 기록도 여성 최초로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을 웃돌며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8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4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 9천 건과 직전주의 수정치 22만 3천 건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간에 186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 186만 건과 직전주의 수정치 184만 7천 건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한 뒤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흐름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이 18일 또다시 한국 쪽으로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추적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물체들은 서풍을 타고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 풍선 적재물이 공중에서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할 경우 접촉을 삼가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성명에서 최근 북한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경고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8일 중국의 현대화 진전을 위한 포괄적 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는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 뒤에 공개한 공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중전에는 또한 21세기 중반까지 중국을 모든 면에서 위대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스포츠 경기로 나라별 위상을 겨루고 높이는 파리 올림픽 대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7일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센강에서의 수영으로 파리 올림픽에 대한 세계 관심을 또 다시 모았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 바깥에서 파리의 상징인 센강과 에펠탑 그리고 인근 광장을 활용한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파리가 센강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를 열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그 약속을 잘 이행했다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센강 수영으로 보여준 겁니다. 파리는 1900년 제2회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100년 만에 세 번째 올림픽을 여는데요. 1900년에 열렸던 이 1224년 전에 이 올림픽 수영처럼 센강을 다시 깨끗한 강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센강 수영 금지는 1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의 센강 수영 약속은 불신과 비난을 받았고요. 센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 일부 선수들, 센강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꺼림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17일 파리시장이 센강 수영 행사는 이제 센강은 파리가 꿈꿨던 순간을 이뤘다면서 올림픽 유치가 센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촉진제였지만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과 센강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면서 자축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센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돈은 미화로 15억 달러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수영과 올림픽 또 패럴림픽 철인 3종 경기 등이 센강에서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 준비했습니다.
And I'm overwhelmed with gratitude to say I official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과의 인터뷰로 전해드리고요. 공화당이 경선 과정 짚어봅니다. 공화당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지명되고 수락연설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JD 벤스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개성과 평북 그리고 자강도 북부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립니다. 평양을 비롯해 평안 남도에도 오후에 비가 소식이 있는데요. 비 내리는 남부 지역의 강수량이 이틀 사이에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20일도 같은 지역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두시의 낮 최고 기온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32도입니다. 개성이 30도고요. 중강이 31도. 가장 높은 곳은 함흥입니다. 35도, 원산 34도, 희산의 낮 최고 30도, 청진 29도, 신의주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고 있죠.
네.
사흘째 맞은 17일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스 오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D 벤스 상원 의원이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And I'm overwhelmed with gratitude to say I official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벤스 의원이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말하자 대회장을 가득 메운 2,400여 명 공화당 대의원들을 환호하면서 벤스 의원의 이름인 JD 연호를 했습니다.
네, 자 벤스 의원이 이렇게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으니까요. 이제는 벤스 후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벤스 후보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39살의 젊은 나이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스 후보는 이 쇠퇴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오하이오에서 가난하게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해병대 복무, 예일대 로스쿨, 벤처 캐피탈리스트 등을 거쳐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오르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풀어놨습니다.
네.
예, 또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는데요. 벤스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We're done importing foreign labor. We're going to fight for American citizens and their good jobs and their good wages.
네, 벤스 후보는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을 위해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국제 무역을 위해서 공급망을 희생하는 걸 끝낼 것이고 모든 제품에 이 미국산이라는 상표를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주요 기조하고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벤스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미중무역협정 또 이라크 전쟁 등을 지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벤스 후보는 자신이 산 기간보다도 더 오래 정치를 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미국을 더 약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모든 정치 이니셔티브의 옹호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외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벤스 후보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더 많은 걸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벤스 후보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Together, we will make sure our allies share in the burden of securing world peace. No more free rides for nations that betray the generosity of the American taxpayer.
네, 벤스 후보는 우리는 동맹국들이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거라면서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국가들을 더 이상 무임승차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주요 외교 현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벤스 후보는 중국의 위협에 관해서는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 전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벤스 후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멈추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네.
예, 벤스 후보는 다만 이날 연설에서는 국제 분쟁에서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후보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때만 우리 아이들을 전쟁에 보낼 것이라면서 적에게 펀치를 날릴 때는 강하게 날릴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추락한 벤스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여러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또 국민들한테 특별히 한 약속이 있다고요?
네, 벤스 후보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를 여러분의 꿈이 다시 한번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드리겠다면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열거하면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가난한 시골 소년부터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벤스 후보도 아메리카는 드림을 이룬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벤스 부통령 후보의 부인인 우샤 벤스 씨도 찬조 연설에 나섰는데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우샤 벤스 씨는 오하이오 미들타운의 소년보다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더 강력한 사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샤 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Chosen to help lead our country through some of its greatest challenges. I am grateful to all of you for the trust you've placed in him.
우샤 씨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남편이 선택됐다면서 남편을 신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날 행사장에는 부인 우샤 씨뿐만 아니라 벤스 후보의 어머니도 참석해서 아들의 연설을 지켜봤는데요. 벤스 후보는 연설에서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또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가 10년째 술을 끊었다고 소개해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셋째 날 또 어떤 사람들이 찬조 연설을 했습니까?
네,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켈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예, 또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 가족들, 또 하마스 피납 인질 가족 등도 연설자로 나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17일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도 무대에 올랐더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찬조 연설을 했는데요.
네.
예, 주니어 씨는 특히 자신의 큰딸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명 손자 가운데 맞이인 카이 트럼프 양을 소개했습니다. 17살인 이 카이 양은 무대 위에 올라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싶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평범한 할아버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번째 순서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참가하고 있는 미셸 스틸 연방 하원과의 인터뷰입니다. 한국계인 스틸 의원은요, 지난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재선 의원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스틸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또 여러 번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몇 번째 참가하신 건가요, 의원님?
이번이 여덟 번째예요. 샌디에이고 1996에 샌디에이고에서 밥도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덟 번째입니다.
예,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굉장히 유나이티드된 그런 분위기고요. 모두들 당연히 경찰들이랑 너무 많이 탐험하게 다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유나이티드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옛날에 비해서 틀려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다들 굉장히 즐기고 막 그런데 조금 더 솜벌한 그런 분위기이고 막 와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합쳐서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조금 더 세리어스한 분위기가 4년 전에 할 때보다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한 분위기, 또 말도 좀 더 가려서 하는 분위기, 이게 뭐 긴장감도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조금 긴장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대통령 자체도 퍼스트 스피치를 할 적에 특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데서 조금 더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였고요.
이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뭐 미국은 물론이고요. 뭐 전 세계 충격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치가 분열되고 미국 내 정치가 정말 너무 양극화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이 뜨거운 이 가열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선거 때는 항상 그런 것 같고 한두 사람의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쎄 막아야 된다.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코빗을 지나면서 우리 그 정신 건강이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모든 커미디, 지금 Ways and Means 커미디의 Health Subcommittee라든지 그다음에 Education 커미디의 Workforce 커미디라든지 거기에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Health, Mental Health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홈리스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약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드링킹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코빗 지나고 나서 모든 것 멘탈 헬스가 마치 뭘 시리어스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좀 더 그쪽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다시 프레젠트가 됐을 적에 좀 더 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당이 갈라져 있던 거는 항상 갈라져 있고 자기네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 폭력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의회에서는 벌써 이 총격 사건의 인베스티게이션 팀을 해서 지금 벌써 시작을 했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퓨처 대통령이 될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베스티게이션이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알지 않을까. 거기다가 제가 이번 이거 끝나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DC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인베스티게이션이 어느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주변 국가들이 불안함을 또 갖게 되고 이런 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혹시 있을지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콩그레스에서 일하는 그 정책 자체 네. 그거를 대통령하고 일할 적에는 세금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national defense 문제라든지 전혀 거기에는 바뀌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그중에 조금씩은 바뀌는 게 있다고 생각해도 그 전체의 큰 그림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중국의 aggression을 막는다. 그 다음에 이란의 aggression 막고 nuclear weapon을 stop한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막아서 유크레인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유크레인이 쓸 수 있게 해준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서포트한다. 이런 베이직 정책들은 다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정책이 거기서 아무것도 바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한인 대의원이 많이 참가하는 걸 보셨는지 이 전당대회 연사 명단에 소수계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좀 있던데요. 공화당 내에서 혹은 미국 정계에서 늘 이제 한인 의원들께서 배출되실 때마다 드리는 질문일 텐데 한인이나 소수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항상 파티시페이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너리티는 아시안만을 얘기하는데 아시안이라든지 마이너리티 전체를 볼 적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마이너리티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좀 더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말은 있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명이 왔다 그런 거는 모르지만 많은 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스텔 의원님께서 11월 선거에 또 나가시는데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예, 3선에 도전하시는 건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 또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되시면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신가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With Means Committee는 항상 tax 문제이기 때문에 2017년에 한 그 tax reform을 그냥 그대로 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permanent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낮추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ducation. education 문제가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brainwash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캘리포니아 자체의 제 디스트릭 나에서는 inflation. gas price, 지금 캘리포니아의 gas price가 굉장히 하이한 데다가, 그 다음에 모든 주악이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볼돌에서 들어오는데, 펜타날의 프리커서리 차이나에서 들어와서, 그게 멕시코로 가서, 그게 약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뭐 이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메리카 나우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두게 됐는지 공화당의 경선 과정 김현숙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경주에서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밤 선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뭐 여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기업가 비벡 라와스와미 씨,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후보의 도전장이 있었지만 초반부터 지지율이 독보적인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초반부터 50%대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불린 디센티스 주지사나 갈수록 지지율이 올랐던 헤일리 전 대사를 지휘하고는 지지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그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언제 시작됐죠?
네, 첫 경선은 올해 1월 15일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득표율 5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2위 디센티스 주지사, 3위는 헤일리 전 대사로 두 사람의 득표율은 각각 21%와 19%였습니다.
네, 그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후보 진영에 지각 변동이 있었죠?
예, 디센티스 주지사와 라와스와미 후보 등이 잇따라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 두 번째 경선 일정인 뉴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첫 양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자, 뉴햄프셔 여비 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후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도 헤일리 전 대사는 계속 경선을 이어갔습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는 2월 24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예비 선거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 5일 총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이 열렸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먼트 프라이머리를 제외한 모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그 헤일리 전 대사가 그 후보 사퇴를 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네, 슈퍼 화요일 하루 뒤인 3월 6일 헤일리 전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제 나의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후회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후보에 혼자 남았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공화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공화당 전체 대의원 수는 2,429명인데요. 네.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해선 대의원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대의원 수 과반을 확보했고요. 이후에 이어진 경선에서도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의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며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22년 11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은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목록에 이름을 올릴 걸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Chief Justice Roberts, President Carter, President Clinton, President Bush, President Obama, fellow Americans, and people of the world, thank you.
2017년 1월 20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도널드 J.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유엔 기구들과 틈이 벌어졌고요.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면서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바이든 대통령 승리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습격한 겁니다. 세계 정치 1번지, 민주주의의 보루로 여겨져온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은 미국과 전 세계를 극도의 충격에 빠뜨렸고 이 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re you getting ready? And I am too. I am too.
그리고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권 도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2016년 선거 때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 생, 올해로 78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을 졸업한 후에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수익성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68층 고급 주상복합 건물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서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2004년부터는 NBC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 역할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너는 해고야 라는 독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Jonathan. Charlie just, he thinks that this case is...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형사 민사 소송에 얽히면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뉴욕주에 설린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는데요. 또 7월 15일에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특검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적인 부담이 한층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enator JD Vance has the
7월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부통령 후보군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장관 그리고 JD 벤스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JD 벤스 의원은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정치 경력이 짧은 초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랜 숙고와 생각 끝에 벤스 의원이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JD 벤스 의원은 1984년 8월 2일생입니다. 현재 만 39살로 다음 달이면 40살이 됩니다.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벤스 의원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요.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벤스 의원은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는데요. 벤스 의원은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2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고요. 로스쿨 졸업 후 벤스 의원은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과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틸 씨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의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요. 2020년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so much. Oh man, what a night. I love you guys too. Wow.
벤스 의원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자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불법 이민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등을 향해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하자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난받을 만하다 하면서 미국의 히틀러라고도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는 이 글을 삭제했고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강력한 옹호자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 의원을 낙점한 배경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이입니다. 올해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1세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젊은 부통령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젊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벤스 의원을 내세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이자 경합주인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더불어 부인인 우샤 벤스 여사는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 역시 인도계이자 흑인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만일 트럼프 벤스 팀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벤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한 2024 정강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라는 제하의 16쪽 분량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는데요.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념적 장악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정강과 비교해보면 좀 더 국수적이고요. 보호주의적인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강정책 안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정강정책이라는 이 표현이요. 정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바로 이 정강정책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 보통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당원대회, 즉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새로운 정강을 발표합니다. 공화당은 지난 2016년에 승인된 정강을 2020년에 다시 사용했고요. 네. 올해 새로운 정강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강정책은 정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공표되고요. 당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채택됩니다.
자, 이번에 공화당이 채택한 이 정강정책 방향 어떻습니까?
네,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입니다. 서문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 오늘 우리는 과거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도록 이끈 동일한 미국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정강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강조한 주요 논점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총 20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순위는 바로 불법 이민 관련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민자 차단이 첫 번째 원칙에 올라와 있는데요.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민자 침략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민 문제 다음으로 언급된 원칙은 어떤 겁니까?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종식과 더불어서 에너지 종주국,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로자를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팁 면세,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총기 소지 자유 등을 포함하는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의무화 취소,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외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외교 관련해서는 제3차 대전 저지와 유럽과 중동 평화 회복, 미국 전체를 덮는 거대 아이언돔 구축 계획이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과 관련해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지지하는 한편으로 세계 준비 통화로서 달러 유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미국에는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사안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까?
네, 새 정강 정책의 주요 원칙에는 삭감없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학교 내 비판적 인종이론,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 차단,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 캠퍼스 내 친하마스 추방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또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 확인, 투표용지 투표 등을 포함하는 안전한 선거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결 완화된 입장 변화가 확인되는데요. 지난 2016년 정강 정책에서는 이 낙태라는 단어가 총 35번이나 언급됐습니다. 20주 이상 된 태아의 이 낙태를 금지한 여러 주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새로 채택된 정강 정책에는 서문에서 후기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딱 한 번만 언급했을 뿐이고요. 주요 20가지 원칙에 낙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메리카나와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부통령 지명과 수락 또 정강 정책을 확정한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14일은 한국 정부가 제정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는 이날의 의미를 살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고요. 서울에서는 탈북민들이 참여하는 남북우정사랑봉사회가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알리고 한국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남북우정사랑봉사회의 봉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그 선수 수제로 만든 감자떡, 직접 만드신 식혜, 화채, 수육이랑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제1회 북한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의 한 행사장. 남북우정사랑봉사회 회원들이 선수 만든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한국 시민들은 시식하며 탈북 회원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먼저 봉사회 탈북민 박이순 회원은 단체를 소개하며 이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우정 봉사회는 대구시에 있어요. 대구시에 있고 남북한 모두 합해서 한 120명 정도 북한분들, 남북분들 해서 그 취약계층들 연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봉사도 하고 동일이 뒤로도서 이 부수를 우리 봉사의 마음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한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좀 북한식 오리지널 음식들을 해가지고 와서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정말 그 말만 들어도 진짜 눈물이 울컥 하는데 정말 우리 날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조리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기회에 나의 음식 솜씨를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조리장 일을 하는 박이순 씨는 요리 솜씨를 뽐내 다양한 북한 음식을 선보였는데요.
감자떡 이제 육아도 저기 아직 있어요. 북한식 육아 가줄이라고 해요. 육아는 저기 북한에서 사실 귀한 그 육아예요. 여기 한국처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하기도 힘들고 그 결혼식, 애기들 돌잔치, 발순잔치 이런 데 한갑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즐거운 날. 오전에는 북한식 식혜, 한국식 식혜를 해서 다 시식을 했어요. 그 한 20kg씩 해가지고 한 걸 이제 오전에 다 시식이 끝나니까 지금 오후에는 감자떡이 지금 좀 많이 했으니까 그게 남아서 시식하는 방향을 하고 있어요.
박이순 회원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봉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쁜 시간을 쫓게 대구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설립된 남부구정사랑봉사회의 주요 활동은 뭘까요?
일하고 주말 같은 데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KTX 타고 가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즐겁더라고요. 힘들어도 또 그게 우리 고향 분들이 따뜻함이라 할까요? 저번에도 6월 달에도 칠순잔치에서 제가 한번 내려갔다 오긴 왔어요. 노인복지관에 그 어르신들 그 식사를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길거리 그 청소라든가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이 칠순잔치라든가 그리고 또 이 서울 쪽에 올라와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함께 참가하고 자랑해 준다면 한 달에 두 번인가 세 번을 요양복지관에 가서 정식사를 무조건 도와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회장님은 늘 우리가 하던 흐름으로 계속하자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러면서 박이순 회원은 이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봉사를 꾸준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우리 탈북해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실제 맨몸으로 왔잖아요.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라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우리 마음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싶은 근데 우리 분들은 작은 데에서도 크게 감동하고 또 작은 데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렇게 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 행복을 찾고 공부하는 데서 우리 활력소를 찾고 이렇게 모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으쌰으쌰 그 홀로 현장에서 일하다 주말에 함께 모이면 우리 그 고향의 사투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통하는 이야기도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 도와주면 고맙다는 그 이야기가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 가짐으로 하니까 즐겁고 행복해.
또한 이날 부스의 이름은 남부구정사랑봉사회였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통일안보 북한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재학생이면서도 봉사회 회원인 탈북민들이 함께한 건데요. 박이순 회원 또한 현재 3학년이고요. 훗날 북한 통일과 관련한 인권 강의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작년도인가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그 우리 탁구 경기를 응원했는데 북한하고 하던 그 복싱 경기 있잖아요. 한국이 이기니까 난 뿌듯하더라고. 근데 제가 고향에 자식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고향에서 북한을 응원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통일이란 두 글자가 우리에게 너무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자식들을 볼 수 있고 우리 행복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로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 자기 개발도 위하고 북한 통일에 대한 인권 강의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내 개발 때문에 지금 통일안보 북한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사이버대 통일안보 북한학과를 다니는 탈북민 양시연 씨도 이날 봉사활동에 힘을 모았는데요.
저는 봉사는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에 와서부터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지 한 10년 정도? 우리가 마음이 여기 와서도 채워지지 않는 거. 많은 것들이 안 채워지죠. 어쨌든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재밌어요. 즐겁고. 이 행사하면서 우리의 기념일을 정해주니까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그 느낌, 한민족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아요.
특히나 양시연 씨는 북한과 탈북민에 관련한 일에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고요. 북한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뭐 봉사라기보다는 함께 또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에 또 저희가 또 잘 정착해서 멋지게 또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먼저 온 통일이라는 좀 이거를 조금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때 준비한 거랑 안 준비한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힘내서 또 다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저희 다 같이 오신 분들 힘내고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날 또 다른 탈북민인 이명화 씨도 부스에서 북한 음식 시식 봉사를 함께 돕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오늘 날이 날인지라 정말 정부에서 저희가 탈북민이 날을 제정해줬을 때 참 그때는 뉴스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설레고 그래서 참 이날만은 우리가 그 평소에 일상이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즐겁게 즐기고 싶고 즐기면서 또한 저희가 다니고 있는 통일한보 북한학과를 홍보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과 학우님들이 정출동하였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면서 힘듦보다는 봉사라는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이고 감사하고 또 거기서 얻는 힐링이 너무 커요. 그래서 봉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지난해부터요 남북 봉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남한 분들도 저희 북한의 음식을 음식 문화로서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드시는 분들도 너무 밝게 오는 모습이 저희 너무 만족스러워서 감사했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남북우정 사랑봉사회 회원들은 시식으로 마련한 음식을 모두 비웠고요. 회원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부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화 씨도 이날 앉을 시간조차 없었지만 나눔과 소통으로 얻어가는 기쁨이 참 크다고 말했고요. 앞으로의 바람도 전했습니다.
저희가 학과가 학과인이 많지 정말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교 안에서 일단 우리 학우들부터 남한 학생, 우리 북한 학생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그런 장을 만들어 가겠고요. 향후에 남북우정봉사단은 큰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남한 사회에 더 잘 정착하는 멋진 봉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날을 또 맞으면서 보내면서 저희가 빈수먹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안아줬고 품어줬고 기꺼이 내줬고 저희들이 비록 많이 가져서 부자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넉넉한 부자, 함께하는 동행, 함께하는 나눔, 함께하는 사랑이 되고 싶고 함께하는 통일 미래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존 덴버의 럭키 마운틴 하이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 was born in the summer of his 27th year, coming home to a place he'd never been before. He left yesterday behind him, you might say he was born again, you might say he found the key for every door. When he first came to the mountains, his life was far away. On the road and hanging by a song. But the string's already broken and he doesn't really care. It keeps changing fast and it don't last for long. The Colorado Rocky Mountain High, I've seen it rain and fire. Rocky Mountain High, Colorado. Rocky Mountain High, Colorado. He climbed the Fever Mountains. He saw silver clouds below. He saw everything as far as you can see. And they say that he got crazy once and he tried to touch the sun. And he lost a friend but kept the memory. Now he walks in quiet solitude, the forests and the streams, seeking grace in every step he takes. His side is turned inside himself to try and understand.
serenity of a clear blue mountain lake. Rocky Mountain High,
Colorado.
Rocky Mountain High,
Colorado.
Now his life is full of wonder, but his heart still knows some fear of a simple thing he cannot comprehend. While they try to tear the mountains down to bring in a couple more. More people, more scars.